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한 30점 되 주님 내 안에, 아멘.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The day of rest. 안식은 쉰다는 뜻입니다. 쉬기 위해 쉬는, 왜 쉬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회복 훈련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회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쉼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나의 꿈을 다시 확인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쉬어지지가 않잖아요.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몸은 쉬어도 마음과 영혼은 늘 피곤한 거죠. 참 쉼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기댈 때, 그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라도 배고프면 먹어라, 병들었으면 그날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먹을 때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지난주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 이거 언제 들었던 얘기지?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기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지만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쉬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쉬어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몸통하고 꼬리 말씀드렸죠? 몸통이 꼬리를 흔들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신가요? 저희 집의 몸통은 누굴까요? 에이, 왜 모르는 척 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인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이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굽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펴지고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꿈을 다시 세우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피셨잖아요. 저도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이라도 좀 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펴져라 그러면 그냥 얼굴이 확 비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펴집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일날 하나님 만나면서 다 이게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안식의 순간, 그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식의 순간이 이 예배 속에서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지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첫 구절에서 제가 떠날 수가 없어요. 첫 구절에 아주 제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두 가지가 제 눈에 먼저, 제 마음속에 먼저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는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곳도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그러셨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신이 뭘까?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80년의 과거를 벗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아있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부름을 이곳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 이 시간은 거룩한 곳,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나요? 나는 거룩한 곳에 간다. 이곳이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간에,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명과 내 소명과 내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 눈길을 끈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1절을 제가, 첫 번째 구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선생님이 불렀다고 학생이 그냥 네 하고 달려옵니까? 우리 애들도 안 그러는데요. 어떤 애가 부모가 부른다고 한 번에 달려옵니까? 5 minutes means 20 minutes, maybe 30 minutes. 뭐 금방이 달려 안 올려오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목사가 부른다고 성도가 그대로 달려옵니까? 찔리시나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목사가 뭐 부탁한다고 성도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대답 중에 하나, 제가 아니고 친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대답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절하는 거죠. 일단 거절하는 거죠. 저는 제자들의 이 즉각적인 반응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는데 그냥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제자들은 참 못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제자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제자들은 참 못난 사람이라서 우리도 소망이 있다 막 이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한 적도 없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참 부러워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주저함 없이 딱 나갔다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위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마태를 부른 다음에 그 레위 친구들하고 식사하는데 거기에 죄인들밖에 없었어요. 죄인하고 창녀들하고 노는 사람, 예수. 같이 어울리질 못한 사람이다 이거죠. 상종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서 저 사람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나쁜 사람,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하고 한통속이 된다는 것은 나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과 한통속이 되는 거고 나도 상종 못할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들 이것들 안식일도 안 지키는 못된 놈이라고 욕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불러주기를 바랬던 사람처럼 결단과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제자들이 많은 교회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좀 불러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좀 불러주십시오. 뭐 이런 교회 말이죠. 예수님한테 푹 빠진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부름에 다 이렇게 응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성경에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돈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사업이 조금 남았어요. 사업할 게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집안일이 조금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유가 많은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으니까 문맥을 쭉 보면 이유가 많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읽혀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이유 없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좀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는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유 많은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산돌교회가 행복한 이유는요, 예수님께 푹 빠진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부탁드리면 많은 분들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해보려고 하시고 힘들어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옷섬들이 참 고맙습니다. 두 줄에 한 번씩 사람들 모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뭐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랑 찬양인도 같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 어떨 때는 일 끝나고 밤 10시에 만나서도 연습했고요. 어제는 일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그때 연습하고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제가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 교회 신교실에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표정을 살폈잖아요. 우리 이 젊은 분들 표정이 어떤가 했더니 다 이렇게 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 하다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예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고마운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참 도전이 많이 되죠? 예수께서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바칩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중심의 세상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나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그리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은 귀신이 판을 치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땅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선교사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해변가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죽어도 해야 하는 일이었고 죽어도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명받은 사람의 마음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 따라가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도 죽어도 좋다. 이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예, 그거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공모하고 계셨던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여기 두 가지가 나오네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게 하시고 그게 뭔가요? 안식이죠. 안식. 안식 후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귀신마저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제자들은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시면 할 힘을 주십니다. 할 일, 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쓰실 때 사용하시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만 주시지 않고 능력을 항상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그 새벽에 생명의 산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참 제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빈 들에서 시간이 지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 이 사람들 저기 나가서 먹게 하면 한 200데나리온은 들 테고요. 우리는 줄 게 없습니다. 가서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무엇이 남았나 살펴보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살펴본 후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남았나이다. 그리고 갖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200데나리온도 없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시면 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없단 말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목사가 되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고운 한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누가 하셨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두 영혼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끝자락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어에 surely 그랬죠? 이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귀신마저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의 부름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 일을 확인하면 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참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참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얻고 내일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남편으로, 어떤 아내로, 어떤 종업원으로, 어떤 사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돈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귀신까지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